최근에 모델 한현민 군이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언론사 여기저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며칠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현민 군이 출연했는데 청취자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한현민 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했던 때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꿈만 같아요. 저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이게 원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은 영향력을 가진 것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역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도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며, 성경에는 땅을 차지한다 혹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뜻은 땅 부자가 된다, 땅에 등기부 등본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역이라는 의미죠. 이 영역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주권을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대한 명령입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 땅에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즉 땅을 차지하는 삶,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선한 리더십을, 온전한 영향력을 이 땅에 잘 발휘하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의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라. 이 시편이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끼쳤던 입지전적 인물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의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스펙도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거리에서 한 10년 정도 동안 그렇게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 귀한 자리에 세우셨는데 다윗이라는 동역자를 동역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쟁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질투, 분노 끓어오릅니다. 이 분노심을, 적개심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다윗이 다가올 때 창으로 몇 번이나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어디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병력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재능과 은사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울이었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사울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경남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추락 사건, 충북 청주 인터넷 수리 기사 살해 사건 등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자료를 보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는 2012년 4,937명에서 2016년 5,920명으로 최근 4년 사이 약 20%가 증가했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참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유발에 대해서 먼저 논해야 하지 않는가?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세상,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보고 분노합니다. 갑질의 횡포 속에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흙수저가 손해보고 금수저가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취업 걱정, 진로 걱정,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뒤처짐을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피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가 하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오랜 광야 시간 동안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불평과 원망,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험악한 분노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8절 다시 볼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어낸다. 내가 분노하고 불평하고 부글부글 끓으면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만들어간다. 나도 그 악에 물들고 변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가 쌓이면 우리 역시 악을 생산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분노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악에 물들어서 악을 재생산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요. 분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이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또 분을 언제까지만 품으라고요?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분을 가슴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는 채로 누워서 씩씩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틈을 엿본다고요? 마귀가. 서로 이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정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싹 쳐다보면서, 야,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네, 내가 틈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드나드는 문이다. 분노는 마귀가 드나드는 문이다. 여러분, 이 문을 꼭 걸어 잠그셔야 됩니다.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결국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선한 영향력을,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목이 될 거야. 그런데 그에게는 또 히브리 민족이라는 또 국가란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막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의분을 품습니다. 정당한 분노죠. 그런데 이 분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죠. 땅에 묻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도망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정당한 분노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력을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영향력, 땅을 소유하는 그 영향력을 한동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두 번째 방법,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예 분노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인 이상 분노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이 분노의 감정까지도, 나의 이 분노의 여러 찌꺼기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09편입니다. 우리 뒤로 좀 넘어가셔서요. 시편 109편을 보는데, 이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분노의 감정 가운데 힘들어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특별히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다윗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감정을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쏟아내는데 이걸 기도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6절 보세요.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인데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서는 것도, 그래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그 원수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원수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빨리 죽어달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구절 좀 심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제가 참으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죄송한데 빌어먹게 하소서. 야, 11절 보세요. 또 고리대금하는 업자가 사채업자들이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계속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가 지금 이 수준이에요.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감정이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저주, 악담, 원수에 대한 그 저주를 쏟아냅니다. 성경은 이 시편 109편을 다윗의 기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저주를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109편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해서 그냥 스리슬쩍 싹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건한 다윗이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가면서 저주할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다윗의 솔직한 영성입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절절히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 기도 중에서 다윗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표현 가운데 가식은 전혀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힘들고 아파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니까?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질러 봤습니까? 저주 기도의 목적은 저주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원수가 서로 나쁜 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다고 내 감정이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입니다. 상한 내 감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히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상한 감정을 만져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무엘상을 살펴보시면 다윗이요 사울을 향해서 한 번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여요. 사울이 전장에서 죽고 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애도하면서 금식하고 슬퍼합니다. 원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상했던 그 내면은 하나님께 다 이런 식으로 시편 109편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다 토로했습니다. 주님 저 원수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탄식과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뚝뚝 흘리는 그 피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정 컨트롤을 그래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웬만하면 잘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러면 한 5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시편 109편처럼 기도하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딱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막 빌어먹고 뭐 또 뭡니까? 또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하면 또 우리 가족이 있고 그래서 차를 타고 찻길에 차를 세워두고 차가 막 시끄럽게 지나가니 괜찮잖아요. 창문을 다 잠그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사람 한 30분 동안 이게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절규인지 모를 정도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어요. 다 기도가 마치면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잠잠해집니다. 주님께서 뭐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주님 품 안에 딱 안겨있는 느낌입니다. 주님이 야 그래도 너 목사인데 그렇게 고함 지르고 저주하고 그래도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딱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한 장면이 떠올렸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제 딸애가 생후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생후 1개월이니까 혈관이 보이지 않잖아요.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혈관에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혈관이 안 보이면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 허벅지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폐렴 때문에 몸은 아프죠. 흰옷 입은 간호사 같은 어떤 아주머니께서 자기의 허벅지에 바늘을 팍 찌르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30분, 1시간 동안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품에 안고 야, 왜 이렇게 못 참아? 감정 컨트롤 잘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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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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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풀에 그냥 쓰러져서 세곤세곤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 아내가 탁 찍었습니다. 좀 경건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망하니까 사진 좀 치워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고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기도를 드릴 수준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면 수준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유진 피터스는 기도를 1차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1차 언어가 뭡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응애응애 웁니다. 어디 아프면 엄마를 찾아서 앙앙 웁니다. 그게 1차 언어예요. 기도는 1차 언어예요. 가식 없이, 외식 없이, 가면을 쓰지 않은 채 주님께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울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것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을 배우라.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는 마지막 방법은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한계 많은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참았던 모든 감정을, 울분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산상수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똑같은 순서로 얘기하세요. 불의한 세상 한계 많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자신의 문제와 분노를 주님께 가져가고 이제 울부짖고 애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의 독소가, 우리의 분노가 다 눈물 속에서,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다 해소되고 나니 우리는 이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흔히들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셨지만 장군이었던, 군사였던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 죽었던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군사력도 아니요, 전투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힘이 센 사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땅을 잠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뺏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궁극적으로 차지할 뿐만 아니라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땅에서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예요? 온유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온유함은 약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은 약한데 어떻게 땅을 차지하느냐? 성경은 온유함을 약함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온유한 사람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스는 우리말로 옮기면 통제된 힘, 절제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힘이 세고 잘 달리는 말이 필요한데 야생마 한 마리를 딱 어디서 구해옵니다. 그러면 이 야생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주인 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주인이 고삐를 탁 당기면 서고 가자 하면 딱 가는 길들여진 말이 되어야 되는데 야생마로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오랜 훈련을 통해서 길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길들여진 야생마를 뭐라고 표현했냐? 프라우스라고 해요. 프라우스. 이게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통제된 힘을 가진 사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모세.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유함의 달인. 16년 동안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온유함의 달인. 버럭 모세 선생님. 네, 할렐루야. 자, 온유함이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제는 모세가 통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혈기를 부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저 사람 그냥 패야 되겠다 해서 잘못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돼요. 그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온유함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미국의 어떤 그 강연장에 있는 강연장의 영상인데요. 미국도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불리 프라블룸이라 그래서 자신을 왕따시키고 공격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분노로 대처하면 좋을지 아니면 온유함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유명한 한 강사가 학생 한 명과 상황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No.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three, everyone say action. One, two, three. Go ahead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여러분, 이 세상의 사회과학으로도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할 때 오히려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강사를 초빙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미국 가서 배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온유함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온유함계의 지존이자 달인이신 최고의 강사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야 내게로 와. 수강료 안 받을 테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를 통해서 그 온유함을 겸손함을 배워. 그러면 네가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거야. 조건이 있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베라 라고 말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대 땅에 가면 멍에가 있습니다. 낙이나 소 두 마리가 한 멍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이 짐을 나르고 또 밭을 갑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멍에 하면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메는 멍에를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한쪽은 네가. 내가 너의 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은 상황인데 온유하면서 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서 같이 가잖아. 나의 멍에를 같이 메워주지 않겠니? 안 무거워. 생각보다 안 무거워. 오히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자, 봐. 내가 이 온유함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어. 십자가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대신 죽음으로 침묵하며 침 뱉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했지 않니? 그것처럼 너도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왜곡된 세상, 병든 세상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깨어진 가정, 틀어진 노사관계, 좌우의 극심한 대립, 여전히 분단된 조국의 현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스펙으로? 아닙니다. 분노를 제어하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유하시, 겸손하심,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의 방법으로 정복하신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